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35절에서 40절까지 6절을 한 10번 이상 읽어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잘 하신 줄 좀 믿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번 주 포함해서 일곱 주 동안 일곱 개의 시리즈 메시지를 전한다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DNA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속성과 성품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인자, 그분을 주장하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밝힌 일곱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유전인자, 그분의 유전인자가 있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생명력, 그 속성과 본질이 내 것이 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들어와 계세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 진리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일으켜 함께 앉아있는 마치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지만 마치 내 나라는 내 가족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면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요.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며 언제 하신 말씀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에 해당되는 어떤 준비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 지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권면할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도록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출생 말고 자라심, 뭐 성장하심, 일하심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역하신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3년 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이란 표현이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유월절이 4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5,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이 한 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장 1절이 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그 표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5,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1년 반 지났을 때 또 유월절이 오고요. 그래서 유월절은 4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1년이 지났구나 1년이 지났구나 1년이 지났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을 유월절 의미하는데 공생애 사역 가운데 2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로부터 1년만 더 지나면 요한복음 12장 1절이 나오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다시 말해서 그때로부터 5, 6일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지점은 유월절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치러지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500여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5절부터 13절에 500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베스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가브나움에서 100길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똑같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데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본부에서 우측으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치유와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굶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지?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아, 여기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1데나리온은 일반 남자가 포도원이나 밭에서 일할 때, 노동할 때 하루 밟는 품삯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8개월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설령 이만한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저녁에 그 정도의 떡을 구하는 것은, 양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 4,500명이 단체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고 그 치킨과 맥주, 치맥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4,5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월미도에. 8인용 탁자가 550개가 동원이 되었고요. 치킨 1,500마리, 큰 감자튀김 750개. 이를 배달하는데 맥주까지 포함해서요, 소형 차량 15대가 동원됩니다. 이 4,5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예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베세다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 다 합해서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 갑작스럽게 풍성하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조금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그 저녁 시간에 거기에서 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늘 그렇듯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년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분께서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500 이후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는지. 구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리떡은 밀로 만든 떡보다 두세 배 값이 더 쌉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도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멸치보다 조금 더 큰, 빵을 먹을 때 간간하게 혀를 적실 수 있는 그런 간이 비어있는 그런 멸치보다는 두세 배 큰, 조금 큰 그런 어린 아이들 간식 같은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는데 어떤 소용이 될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머리를 맞대고 궁구를 해도 해결책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어떠한 소량의 것이든지 해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떡과 작은 물고기를 받으신 다음에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명 단위, 100명 단위로 다시 말해서 이 큰 무리의 사람들 그룹이 50명 단위, 100명 단위니까 한 2, 300개 정도의 큰 그룹이 형성됐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보리떡을 들고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 들려줘요.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러클 메이커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바로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빵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멀티플라이 돼요. 생기고 나눠주는데 하나를 나눠주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나눠주는데 세 개, 네 개. 건네준 만큼이 아니라 더 이상 부르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사람들은 점심 이러한 것을 굶고 육지를 통해서 10km 이상 걸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해 왔던 것은 아침에 다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 끼를 굶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통 식사량보다 두 배 이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요? 12 바구니 가득 찰 정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염두에 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먹이고 그들에게 충족하게 풍성한 은혜로 이끌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전하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14절, 15절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마다 요한복음에는 항상 이 기적을 하나의 토대로 해서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엑기스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메시지를 담고 행해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걸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지칭하는 처럼 보이기도 해요. 각도 자체가.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보맨대를 지시하는 어떤 행위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 눈길이 제 손끝을 본 것이 아니라 보맨대를 보았다면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손끝 가리키는 이것을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담고 행해진 그 어떤 목적을 그 진리를 또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확 커지게 이게 뭐지? 라고 주목하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 자체로 그 사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행해진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제대로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아요. 제대로 그 표적이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세상에 오기로 약속된 그 선지자가 출현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분이라면 당장 메시아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다. 왕으로 삼자. 15절에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경에는 언젠가 우리 자발적인 외침과 초청에 의해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임금이 되실 거예요. 언젠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사람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상태에서 그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원합니다.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그분께서 역사 가운데 영원한 역사 가운데 염두에 두셨던 바로 그 휘장을 제치고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예요. 왕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외침이 터질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부응하실 거예요. 그 요구에 예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추대하자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표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고자 하는 그 진리, 그 메시지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손끝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왜곡하여 잘못 이용하려는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에요.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저녁 어둠을 이용해서요.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회중들은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 발견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은 피어질 것이다. 지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불의한 통치 구조 가운데 있지만 이제 끝났다.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배 한 척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배이구나. 아직 우리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계속 배를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네. 12시가 지납니다. 1시가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2시가 넘었을 때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 그렇다면 나를 물 위 걷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즉시 이 배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명의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는 순간 가버나움에 당도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적혀있는 그 사건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세다에 머물던 사람들 배가 한 척에 아직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 쪽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세요. 그래서 바다로 걸어가신 줄을 상상하지 못한 그들은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갈릴리 서편 디베라에서 도착한 여러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섭섭하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24, 25절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여기는 베세다예요.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리가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모습 감추시면 안 되죠. 이렇게 그 말입니다. 보통 주님께서는 그분을 찾으실 때 함께 있겠다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우겠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주님 안에 그 함에서 동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 정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키구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세대에도 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두 분이 들어가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깔려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만들어주고 배불리게 하는 존재인 내가 있는 곳에 그것 때문에 지금 찾는 거지 이 말이야. 500 이후의 기적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표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했지만 이들에게는 신기한 현상에 놀라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의 실체에 눈뜨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쫓아온 이들은 500여로 많은 수의 사람을 먹인 초능력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몇 가지 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권면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표적이 보여졌는데도 지금 모릅니다. 더 신기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모세는 구약에 읽어보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내려서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복음과는 그러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모세가 그 만나 준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런데 3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 떡은 세상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차원의 떡이다. 아직도 그들은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매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였던 만나라는 신비한 차원의 어떤 떡, 음식, 그 비슷한 어떤 종류의 새로운 차원의 떡을 말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34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차원의 떡이 있습니까? 그런 신비한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실체를 바뀝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나타내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이고요. 또 하나는 Zoe입니다. 비오스 생명은 신체적 물리적인 생명이요. Biology 할 때 이 단어입니다. Bios. 그러나 Zoe 생명은 신체적 생명을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던 떡과 물고기는 Bios 생명 유지에 필요했던 것이다. 이 기적을 일으킨 나는 너에게 Zoe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제 먹었던 그 음식들, 그 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들, 먹어도 다시 배고파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르다. 내게 오면 나를 신뢰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 내면의 근원적인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한 한 인격입니다.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God, man.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One person이에요. 그를 믿고 그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뭔가를 섭취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헌신한다.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 생명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떡이 있는데, 한 인격의 a person이 호흡하는 모든 인생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 영혼의 깊은 갈망, 배고픔과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 생명 호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존재는 물론 물리적인 빵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것으로 처음이 있어야 신체적인 그 존재가 유지가 됩니다. 맞아요. 그 배불리 먹으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호흡하는 모든 인생은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그 탄탈로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신들의 분노를 사서 지하 세계에 갇히는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해가지고 탄탈로스 왕 이렇게 탁 치면 어떤 그림이 딱 떠올라요. 그림마다 조금씩 다른데 물속에 잠긴 채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 갈증이 생겨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수면이 서서히 올라와서 목까지 옵니다. 그래서 숙여서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다시 내려가요. 마실 수가 없어요. 큰이 없는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머리 위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뻗어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자기에게서 멀어져요. 그것이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tantaliz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애를 태우며 고통을 가하다. tantalize. 탄탈로스 왕의 절망,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희한하게 갈증이 더 생겨요. 어떤 사람은 갈증을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위안하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을 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는데 대마초 합법화 관련해서 한 5, 6% 차이로 지금 합법화되는 것은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카나비스 대마초가 장점 단점 그것을 입장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마초 왜 피웁니까? 담배 왜 피웁니까? 술 왜 합니까? 마약 왜 합니까? 위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중독성을 가지는지 상관이 없어요. 담배를 피우면 위안을 얻어요. 내 자신을 지탱하는 무언가를 줘요. 그런데 그 공허감과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섭취할 때 이 공허감과 갈증이 해소됩니다. 어떤 사람을 지탱하고 위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편들이죠. 우리 세대의 편만한 좋아요, 이 아이콘. 근데요, 구독자가 아무리 늘어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었던 그 정치 평론 유튜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구독자가 한 8만 몇천 명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잘못 자기 나름 논평을 했다가 구독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빠져나갔어요. 8만 3천에서 5천 명 빠져나갔으면은 7만 8천인가요?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0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사람에게 7만 8천 원, 이게 황제급이거든요. 근데 8만 3천에서 7만 8천이 됐을 때 이 사람의 표정, 독설, 자기 변호, 평강을 잃은 상태의 그 진행, 참 골불견이었어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 7만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공허감, 만족하지 못함,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7, 80만이 되면은 만족할까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께 나와서 그분을 섭취할 때 깊은 공허감이 해소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해갈을 했더라면 좋아요 아이콘 주로 들고 싫어요 아이콘이 많이 늘어도 희한하게 배부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요새 몇 년 전 영국 한 TV 채널에서 시작된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몸단위 세포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은, 섭취하는 음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을 뚱뚱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오래 많이 먹으면은 얼굴이 색깔이 변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손상되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내부 피부 조직 몸 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섭취하는 만큼 그분을 닮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섭취할 때 성품과 체질이 그분을 변해가요. 생명이신 예수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내적으로 갈등해 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곧장 등장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블루베리가 좋다라고 해요. 항산화 물질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좋다라고 해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 식품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죠? 먹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블루베리를 뭐 냉동 포장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든 간에 구입해서 믹스로 갈아서 먹으면 일부의 효과를 어떤 창출하는 거예요. 진열된 빵이 있습니다. 빵을 비교하고 유효 날짜 체크하고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 것이 되는가?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잘라서 잘 씹어서 삼키고 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예수부터는 정말 놀라운 인격이에요. 한 인격 안에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음식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혹시 그 음식을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종류의 음식에 사람이 필요하는 모든 영양소와 미네랄이 다 포함된 음식 있어요. 만나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을 때 이들에게 영양이 부족했다든지 각기병이 생겼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영양소와 완벽한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내려주셨던 만나입니다. 한 인격 안에 사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있을까?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에서 16절에는 위대한 이 한 인격에 대해서, 이 person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 가지 속성이 나와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최상의 리더십. 그분의 지도력은 나의 유익을 위해 100% 배려한 그런 리더십에 이런 인격이 없어요. 세상에 온전한 긍휼과 자비 가운데 그리고 신적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의 시각과 시선 남다릅니다. 이런 눈길을 가진 분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 눈이 적셔져 있고 우리의 그 미숙한 행동 배후에 있는 나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 시각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 내가 학습한 세상 지식에 오염되어 있어서 사람을 내가 이미 정해놓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아요.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완벽한 정말 부드럽고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 시각과 시선은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그분의 일하심과 행동은 강력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 되신 이분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신적 근원을 가진 강력이신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깊은 긍휼,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와 좌절을 주님처럼 섬세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용납하시는 분이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한 지혜입니다. 이제 올해가 두 달 남았습니다. 내년을 기억해야 되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이사를 어떻게 할까? 이 가운데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서 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다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 지혜의 근원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적어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11장 49절,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기서는 주님께서 내가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네.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다른 이름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토록 갈급해하는 지혜는 그분에게서 나와요. 우리는 신비한 정보와 뭔가를 능가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뒤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무한지혜를 가지신 그분께서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서 지혜를 갈급해하는 자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안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어디서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을,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예측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 변수를 만났을 때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저앉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그분의 별명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오늘 메시지를 적용하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주님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믿고 나아가서 먹어라. 나를 믿는 자는 했고 나오는 자는, 또는 나를 믿는 자, 나오는 자, 먹는 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음미하지 아니하고 막 흡입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참 안 좋아요. 소화불량으로 탈이 생기기도 하고 비만 같은 부작용도 다 음식을 음미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마구 흡입하기 때문에 생겨요. 그거는 건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작용은 참 크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법도 똑같아요. 음식을 입에 넣어서 윗니와 아랫니로 잘게 씹어서 부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섭취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명이 떡이신 그분을 취하는가, 섭취하는가. 첫 번째,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성경을 펴되 66권 가운데 많은 책이 있지만 예수님 관련한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인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님께서 부여받은 임무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 성님께서 하시는 임무 사회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에요.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가 주 예수님을 섭취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할 때와 안 한 경우와 다릅니다. 성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네 절, 다섯 절, 여섯 절 정도의 분량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독 성경을 분량을 많게 읽어나가는 것과는 다른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해놓은 그런 성경 읽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시고 이것은 주님을 섭취하는 참 분량의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이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한 거죠.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한 4절, 5절, 6절 정도의 분량을요. 반복해서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아, 이런 구절이었구나.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단하면 성경 묵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섭취하는 것은 잠시 멈춘 그 구절 가운데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다가오면 잠시 고개를 들고 주님께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채워주세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채워주세요. 풍랑이 있는 곳을 제자들이 힘겹게 나아가는 어떤 장면에 여러분들이 눈길이 멈췄습니다. 나의 안전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안전이신 주님, 나의 안전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현장에 나를 터치하시고 때로는 내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풍랑을 보면서 나의 분노를 동일시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세적 풍랑처럼 내 마음이 분노로 치밉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많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왜곡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 지적하는 제자들과의 대화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과 아니면 배우자와 대화할 때 희한하게 꼬입니다. 뭔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생각과 말의 왜곡이 일어나는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중간에 들어와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내가 이 말을 의도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이런 웨이브랭스로 듣지 못해요. 나는 이런 주파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 배우자는 이런 주파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파수로 들어요. 변명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도움이십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읽으면서 특히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태초에 어떤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지 로고스가 등장하잖아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 크신 주님을 창조주이신 그 로고스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 높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는 구할 것이 아니에요. 높일 때 내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생깁니다. 또는 어떤 곳에 나다니엘을 만난다든지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가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지혜신 주님을 품습니다. 하나하나 프랙티스를 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주님을 섭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뜨기신 주님, 어떤 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 오신 주님께서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합니다. 하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주님의 DNA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